창세기 29장 21절에서 31절 그리고 30장 20절에서 24절로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이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빌하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30장 20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형제 여러분 댁에서 다 29장 30장 다 읽어오셨나요? 여러분 꼭 우리 부탁드립니다. 저희 미리 읽어오시면 우리 오늘 말씀 보시는 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야곱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물가에서 자기 신부가 될 라헬을 만나는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라헬 우리를 가르치죠. 라헬은 우물가로 자기 신랑 될 야곱을 만나러 나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세상 목마름을 해결해 줄 물을 구하러 우물가로 나와왔다가 하나님의 크신 섭리 가운데 그곳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약속의 아들인 야곱을 만나게 되고 야곱과 혼인하여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결국 신랑 야곱을 따라 언약기업의 땅 가나안 땅으로 와서 하나님 나라에 속하고 하나님 교회를 세우며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작정이 우연처럼 보이지만 이루어지고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은 참 약속의 아들이신 야곱이 가르쳤던 참 약속의 아들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복음을 가르치고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헛된 이 세상으로 자기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세상 우물가를 찾아 헤매던 여인들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성자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세우신 계획을 따라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자기 피로써 우리를 깨끗게 하여 잠가드시고 우리로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할 생명수를 내어주셨고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의 처소로 데려가 영원토록 함께 살아가게 하신 그 복음의 사건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속한 현실을 또 교회에 속하여 살아가게 하시는 이 놀라운 복음의 현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떤 은혜를 받았고 또 어떤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꼭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이렇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약속의 아들인 야곱의 신부가 되는 라헬과 라헬의 언니 레아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야곱의 삶을 보고 있지만 그 야곱의 아내들이 약속의 아들 된 야곱의 신부가 되면서 야곱과 함께 한 몸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게 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가 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야곱의 아내들도 야곱과 한 가정을 이룸으로써 누리는 축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같은 은혜를 주십니다. 특별히 참 약속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누리는 놀라운 은혜를 이 라헬과 레아의 삶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약속의 아들들의 그 신부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셨는가를 보면 예수님의 신부된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무엇을 이뤄가시는지를 알 수 있게 하셨다는 거죠. 특별히 구원 역사 속에서 이 두 여인을 통해 보여주시는 중요한 복음 진리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저 개인적인 삶으로 끝나질 않아요. 전체 구원 역사하고 연결이 되는 놀라운 은혜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먼저 라헬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다음 시간에는 레아에 대해서 함께 그 삶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야곱의 아내였던 라헬과 레아 두 여인 그리고 그들의 여종이었던 빌하하고 실바를 통해 누가 태어나죠?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이룰 열두 아들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사실 라헬과 레아를 이야기를 생각하면 우리는 누구를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냐 하면 라헬이에요. 왜냐하면 라헬이 야곱의 사랑을 받은 여인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구원 역사 속에서 라헬이 좀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이 알려주시는 것은 라헬이든지 레아든지 똑같이 자랑할 것이 없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이 죄인들을 통해 복음 진리를 증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언약 축복을 보여주시는 거라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지만 하나님께는 라헬이나 레아나 같았다는 거죠. 실제로 예수님이 오시는 유다 지파의 그 아들 유다는 누구에게서 난 소생이었죠?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라헬과 레아를 통해 또 이런 것도 봐요. 뭐냐면 야곱이 라헬을 마치 자기 우상처럼 여기며 사랑하였기 때문에 라헬이 라반 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렇게 죽도록 일한 그 목적과 이유가 라헬이었죠. 그가 인내하며 참았던 이유가 하나님보다도 라헬이었기 때문에 라헬이 야곱에게 우상처럼 여겨진 여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한 야곱의 죄를 다뤄주시고 레아를 먼저 야곱의 아내로 맞이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라헬을 주신 것으로 그렇게 보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려는 것은 그러한 관점보다도 그 야곱의 아내인 라헬과 레아 각각의 부르심에 관한 내용이라는 거죠. 물론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우리가 우상으로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목적으로 지금 우리의 삶이 인도되어 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그걸 끊임없이 다뤄주십니다. 우리 삶에도 우상이 있어요. 내 삶을 인도해 가는 어떤 목적과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것을 끊임없이 다뤄주시고 드러내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만을 붙들고 가게 하시는 삶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오늘은 우리가 라헬과 레아 각각의 부르심을 조금 보려고 해요. 우리가 오늘 본문 29장 30장을 여러분이 잘 보시면 라헬과 레아가 한 자매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이 찾아오니까 한 남편을 두고 서로 심하게 다투고 투기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도 야곱이 우상과 같았던 거죠. 근데 성경에 보면 이러한 여인들의 죄악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아이 좀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오는 여인이라면 좀 훌륭한 여인이었으면 좋잖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항상 이렇게 보여주세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면 좀 훌륭한, 정말 믿음이 엄청나게 증거되는 모습이어야 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모습도 그렇지 않았어요. 저와 여러분도 꼭 기억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이 교회, 아, 이 교회라면 좀 훌륭한 모습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다 그와 같은, 야곱과 같은, 또 이 랄과 레와와 같은 자들이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알려주시는 것은 이러한 죄인들의 소망 없는 죄악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왕국과 교회를 이룰 옛 언약의 백성들인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만 증거가 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 같은 훌륭한 자들을 통해 교회를 세우시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같은 소망 없는 죄인들을 통해 이 교회를 세워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면 넘어지게 돼요. 섰다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곧 넘어집니다. 우리 같은 소망 없는 죄인들을 통해 이 교회를 세워가신다는 것, 그래서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의 후손으로 이제 마침내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은혜로 세우실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 그 왕국을 이룰 새 언약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에 관한 내용을 알려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라헬이건 레아건 다 우리의 사건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라는 것을 기억하고요. 특히 이렇게 한심한 라헬과 레아도 이 땅의 유형교회의 모습, 그리고 이 데오빌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은 발견하고 그 은혜를 붙드는 걸로 가야죠. 또 오늘은 먼저 라헬에 대해 살펴볼 텐데, 라헬이 야곱의 사랑은 더 많이 받은 아내였지만 라헬이 이 땅에서 살아간 삶을 보면 복된 삶은 아니었습니다. 왜 그랬죠? 우리가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또 29장 30장을 전체적으로 보면 레아는 야곱을 통해서 먼저 6명이나 되는 아들을 낳아요. 그 6명 이름 아세요? 야곱의 장자 루벤, 그 다음에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저도 봐야 돼요. 그리고 레아의 여종인 실바를 통해서 두 명을 얻어요. 갓과 아셀. 예. 그래서 레아 쪽에서 도합 몇 명 아들을 얻죠? 8명이에요. 그런데 라헬은 이렇게 레아가 여섯 아들을 낳는 동안 아이를 갖지 못해요. 그래서 라헬이 급한 마음에 자기 여종 빌하를 통해 두 아들을 먼저 얻어요. 자기 아들은 아니지만 단과 납달리.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이 라헬을 긍휼히 여기셔서 오늘 본문을 보면 가장 막내 아들들로 두 명을 낳아요. 그게 누구죠? 요셉과 베냐민. 그런데 그만 베냐민을 낳다가 죽습니다. 따라서 라헬이 남편 야곱의 사랑은 더 많이 받았을지 모르지만 옛 언약의 현실에서는 복받은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아기를 낳지 못하는 것은 구약의 옛 언약에서는 하나님의 언약 저주 아래 있는 현실이었어요. barren woman, 언약 저주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그 죄악을 바라보시고 심판을 내리셨을 때에 마치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과 같다라는 표현을 쓰세요. 그게 라헬의 현실이었어요. 그뿐 아니라 라헬의 두 아들들의 삶을 보아도 저주받는 현실과 같았어요. 그렇죠. 요셉과 베냐민의 삶에는 큰 고난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시기를 받고 죽임을 당할 뻔했다가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고요. 나중에 베냐민도 애굽의 볼모로 잡혀가는 사건이 찾아와요. 그래서 야곱이 요셉만 잃을 뿐 아니라 베냐민까지 잃었다 하고 크게 통곡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라헬도 만약에 살아서 이제 나중에 이 야곱이 이제 라헬의 소생인 요셉을 잃었다고 생각했고 라헬이 죽고 난 후에 라헬의 아들로 하나 남은 베냐민까지 잃을 뻔한 사건으로 인해서 큰 슬픔과 고통을 겪어야 되는데 만약에 라헬도 살아서 이것을 보았다면 얼마나 슬퍼하고 애통했을까요? 또 마지막에 두 아들도 낳았는데 그 아들까지 죽었다고 생각하고 또 죽음으로 끌려가는 그 인생이 라헬의 인생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과도 좀 닮아있지 않나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돌아보면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인생과 같았습니다. 각기 다른 슬픔과 고통의 여정들을 걸어가게 하셨어요.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라고 해도 다 이런 과정을 거쳐가게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라헬의 모든 삶이 가르치고 증거했던 현실이 있었습니다. 라헬의 삶은 그저 저주받은 삶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복음서로 가면 이 라헬에 관해 말씀하시는 구절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라헬의 인생이 알려주는 복된 현실이 있었다는 거예요. 라헬의 인생이 보여주는 그 참 현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 역사 속에서 라헬의 삶이 무엇을 증거하고 가르쳤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예전에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을 한번 가보시겠어요? 2장 17절에서 18절. Matthew chapter 2 verse 17 through 18. 복음서에서 라헬에 관해 알려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장 17절에서 18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마태복음 2장에 라헬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라헬의 삶이 증거하던 바가 성취되었다 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마태사도가 한 구절을 인용하시는데 어떤 구절을 인용하시냐면 예레미야서 31장 말씀을 인용하세요. 거기서도 라헬이 나와요. 그러면 잘 보세요. 오늘 본문에 라헬이 사건이 있고 예레미야서에서도 라헬이 나오고 마태복음 2장의 복음서에서도 라헬이 나옵니다. 그러면 구원 역사 속에서 라헬의 삶이 가르치는 흐름이 있다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라헬의 삶이 가깝게는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그 사건하고 연결이 되고 완전히 성취되는 때는 마태복음 복음서에 나오는 사건으로 성취가 되는 그런 연결성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레미야서건 마태복음이건 오늘 본문이건 라헬의 삶이 가리키던 현실이 이제 구원 역사 속에서 이뤄갈 때에 다 뭐하고 연결이 되냐면 슬픔과 통곡의 삶과 연결이 돼요. 그렇다면 이 슬픔과 통곡의 삶이 연결될 때에 라헬의 삶하고 마태사도가 인용하는 예레미야서의 말씀하고 마태복음이 어떻게 슬픔과 통곡이라는 주제로 연결이 되는가를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먼저 예레미야서의 말씀부터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 잘 아시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닉네임이 있었죠. Weeping Prophet. 늘 울고 다닌 선지자였어요. 왜 그랬죠? 어느 때의 선지자였습니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한 다음에 남유다도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고 하나님 백성들이 다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 포로로 끌려가던 중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포로된 것에서 풀려나게 돼요. 자기 혼자. 그리고 유다 땅에 남아 유다의 죄악과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죄에서 돌이키지 않고 애굽 같은 세상 힘에 의지했던 것을 꾸짖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회개하며 바벨론에게 항복할 것을 촉구했죠.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징계를 받으라는 거였어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 예루살렘과 성전까지 다 멸망을 당하고 더 큰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질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의 왕들과 백성들이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오히려 바벨론에 항복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라고 전하는 예레미야를 어떻게 여겼죠? 자기 민족을 배반한 배신자처럼 여기고 오히려 핍박했습니다. 마음이 딱딱하여져서. 그리고 자신들은 끝까지 죄악에서 돌이키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 백성들이 멸망에서 더 큰 멸망으로, 징계에서 더 큰 심판으로 가고 있었죠. 예레미야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목이 곧고 마음이 딱딱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며 늘 울고 다녔어요.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뜻은 단순히 바벨론에 대한 항복이 아니었습니다. 누구 앞에서 항복하라는 거였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항복하여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회개하며 죄와 불순종에서 돌이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하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마음이 딱딱하여져 회개하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31장에 이어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이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멸망이 아니라 회복에 있었다는 걸 알려주세요. 그래서 죄를 다뤄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끊임없이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소망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심판에서 건지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잠시 자기 백성을 심판하셔서 포로로 끌려가게 하실지라도 잠시 징계가 있을지라도 다시 회복시키시고 잃어버린 기업을 찾게 하실 것이라 약속하시는 그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죄를 선포하고 회개만 선포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구원의 복음, 회개, 회복의 메시지를 함께 전하게 하신 거죠. 그런데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돌이키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앞에 서 있는 우리 죄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외아들을 심판하시기까지 우리 죄를 다뤄주시는 그 십자가를 우리 앞에 두셨는데도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중대하고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심판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인가를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을 죽게 하시고 피 흘리게 하심으로 분명히 십자가에서 밝히 보여주셨는데도 죄인들이 마음이 딱딱하여져 회개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복음을 함께 주시는 거잖아요. 이렇게 죄가 심각하지만 너희들을 위해 죄사함의 은혜를 다 예비해 놓았다. 구원의 복음을 함께 주시는데도 자기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그런데 죄인들이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그래도 그럴 때가 너무 많아요. 십자가가 분명히 있는데도 돌이키지 않아요. 마음이 딱딱하여져 회개하지 아니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바로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예레미야 31장에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15절에서 17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싹쓸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 회복하실 것이라 약속을 주세요. 그런데 이를 창세기 사건하고 연결해서 창세기 때에 오늘 본문에 애곡하고 통곡하고 있는 라헬에게 울지 마라. 너희 자식들이 잃어버린 것 같지만 결국은 돌아오리라 위로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15절에 보면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슬퍼하며 통곡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자식이 누구냐? 요셉과 베냐민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씀하시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이스라엘의 어머니처럼 묘사된 이 라헬이 라마에서 그 자식으로 인해 슬퍼하며 울고 있는 것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조금 이따가 자세히 보겠지만 이 라마라는 지역은 우리가 예전에 마태복음에서도 본 적이 있어요. 베들레헴 지방 근처에 라헬의 무덤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베들레헴이라는 지역하고 상관이 있고 라헬이 묻혀있는 무덤이었어요. 그런데 이 라마가 왜 중요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라마 지역을 통해 바벨론 땅의 포로로 끌려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모습을 바라보며 라마의 무덤에 묻혀있는 라헬이 울고 있다, 통곡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예전에 라헬의 삶과 라헬의 아들들에게 일어났던 사건, 그러한 자식들을 뒤로하고 먼저 죽은 엄마 라헬이 가질 수밖에 없었던 그 애통의 심정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처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라헬은 자식이 없어서 늘 애통하며 지내다가 제일 막내되는 요셉과 베냐민을 어렵게 낳았는데 이 요셉과 베냐민을 보면은요, 나중에 이스라엘 열두 지파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먼저 모든 지파는 각 한 축복만 받아요. 한 분깃만 받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그런데 요셉만큼은 하나님의 더블 블레싱을 받아요. 그래서 요셉만이 아니라 요셉의 두 아들들이 한 지파씩을 이루는 축복을 받게 되죠. 그 아들들의 이름이 뭐죠?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파를 이루게 됩니다. 이 라헬의 아들들이.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부를 때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에브라임아 라고 부르는 구절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대표했던 어떤 지파를 뽑으라면 에브라임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라헬의 소생인 요셉의 아들이었다는 거죠. 그뿐 아니라 라헬의 또한 아들이었던 베냐민. 베냐민은 유다 지파와 더불어서 남유다를 이루는 두 지파가 되죠. 유다와 베냐민. 그리고 나중에 베냐민 지파가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받던 지파가 돼요. 그래서 우리 누구의 사도 바울도 베냐민 지파, 사울도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나오고. 어쨌든 이렇게 라헬의 자손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가장 중요한 지파를 이루었기 때문에 라헬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전체의 어머니, 즉 온 이스라엘의 어머니처럼 여겨진 여인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레미야서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해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사건이 있었죠. 라헬이 자식이 없다가 어렵게 요셉을 낳고 난 후에 베냐민을 낳다가 죽어서 베들레헴 길에 라마에 묻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라헬이 죽고 난 후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면 말씀드린 대로 요셉이 형들의 시기로 애굽에 팔려가게 되고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후에는 베냐민까지 애굽의 볼모로 잡혀가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래서 라헬의 두 아들들도 공통적인 게 있다는 거죠. 다 이방 민족으로 포로처럼 끌려가고 잃어버릴 뻔한 사건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냥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었다는 거죠. 장차 있게 될 사건을 가리키는 예표와 그림자의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야곱은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의 였던 라헬의 두 자식들을 다 잃어버리는 것으로 생각하며 크게 슬퍼했습니다. 비록 라헬은 베들레헴 지경의 라마의 한 무덤에 묻혀서 이러한 사실을 생전에는 보지 못했지만 성경은 마치 라헬이 이 사건을 경험한 것처럼 라마의 무덤에서 라헬이 슬퍼하고 통곡하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속에 요셉과 베냐민 두 아들 다 무사히 야곱의 품으로 돌아오게 돼요. 그리고 라마의 무덤에 묻혀있던 어머니 라헬의 품으로 돌아와 라헬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바로 이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당시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간 사건하고 연결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도 소망이 숨겨져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심판을 선포하시지만 소망의 메시지를 같이 주십니다. 요셉과 베냐민이 잃어버렸지만 다시 돌아왔다. 이스라엘도 다시 돌아올 것이라. 하나님께서 비록 소망 없는 죄인들이라 할지라도 오직 은혜로 자기 백성을 회복하여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실제로 이러한 회복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요셉과 베냐민을 통해 보여주시지만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신 예레미야 선지자 자신의 삶이 먼저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해요. 그래서 라헬이 묻혀있는 라마에서 온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있을 때 그 온 이스라엘을 대표하듯 예레미야 선지자가 먼저 그 포로된 것에서 풀려나고 온 이스라엘의 회복을 먼저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마치 온 이스라엘의 대표처럼 먼저 풀려나게 되고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회복될 것을 미리 알려주시는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40장 1절에 보면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너무 이상하죠? 왜 예레미야만 풀려났을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이 라헬의 무덤이 있는 베들레헴 땅 라마에서 자신만 풀려나고 회복이 돼요. 하나님은 온 이스라엘에게 있게 될 회복을 먼저 그 이스라엘을 대표하듯 예레미야의 삶을 통해 증거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마치 언약 대표와 같았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라헬의 모든 자식들도 다 회복되어 포로된 삶에서 결국 해방될 것이고 언약기업의 땅으로 다시 돌아올 것을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라마에서 라헬이 먼저 예레미야의 회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죽었지만 결국 이스라엘도 회복될 거라는 증거가 되게 하십니다. 라헬이 라마에서 그것을 곧 보게 될 것입니다. 아니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 먼저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하여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어미와 같았던 이 라헬의 슬픔과 고통을 기쁨과 찬송으로 바꿔주실 거예요. 그래서 라헬은 한때 저주받은 여인처럼 여겨졌지만 그 인생이 슬픔과 고통으로 가득 찼을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여인이 되게 하실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죠. 잠깐 여기서 성취되는 것 같았지만 궁극적으로 성취될 때가 남아있었습니다. 이 모든 사건들은 다 장차 있게 될 영원한 구원의 사건의 예표와 그림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건들이 가리키던 바가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는 때가 왔음을 마태복음이 알려주는 거예요. 라헬의 삶이 증거했던 바가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부분적으로 성취되었지만 궁극적으로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는 때가 왔다라는 걸 알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참 회복도 라헬의 무덤이 있는 라마 지경의 베들레헴 땅에서 시작될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베들레헴 땅이 왜 중요한 거예요? 거기서 누가 태어나시나요? 하나님의 참 약속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태어나는 사건. 그리하여 그곳에 묻혀있던 라헬이 참으로 기뻐하고 찬송해야 될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찬송과 기쁨의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사건이 먼저 와야 될까요? 슬퍼하고 통곡해야 될 사건이 먼저 와야 돼요. 그것을 마태복음 2장이 보여주십니다. 먼저 예수님도 마치 애굽의 포로처럼 끌려간 요셉과 베냐민처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백성들처럼 베들레헴에서 죽음의 위협을 피해 이방 땅으로 가시는 경험을 똑같이 하세요. 그리고 그때 또 어떤 일이 있게 되냐면 베들레헴 땅에 있던 수많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는 비참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먼저 베들레헴 땅 라마에 묻힌 라헬이 슬퍼하고 통곡해야 할 사건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마태복음 2장 전체에 나옵니다. 14절부터 21절에 주로 나오는데 참 약속의 아들이여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세요. 마치 라헬이 그 땅에서 베냐민을 낳아 죽듯 예수님도 그 땅에서 태어나시는데 그 지경에 라마 즉 라헬의 무덤이 있었고 그때 별을 따라 동방에서 온 박사들에게서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는 말을 들은 헤롯 왕이 어떻게 하죠? 베들레헴 땅에 태어난 두 살짜리 미만의 사내 아기들을 다 죽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린 예수님이 죽음의 위협을 피해서 애굽 땅으로 피하여 가세요. 그런데 마태사도는 바로 이 사건을 전에 라헬의 두 아들들인 요셉과 베냐민이 애굽에 끌려간 사건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건과 연결하여 그 사건이 가르치는 바가 마침내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고 있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의 수많은 아들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참 아들 되시는 예수님마저 죽음의 위협을 피해 애굽으로 피하여 가시는 사건을 바라보면서 라헬이 라마의 무덤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사건이 또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슬픔과 통곡으로 끝나지 않게 하십니다. 라헬의 슬픔과 통곡에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소망의 현실이 숨겨져 있다 말씀을 드렸죠. 결국 요셉과 베냐민이 살아 돌아와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벨론 포로된 것에서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라헬의 슬픔과 통곡을 기쁨과 찬송으로 바꾸어 주셨듯이 같은 사건이 예수님 안에서도 이루어질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먼저 예수님 삶에서 이게 일어나요. 예수님께서 죽음의 위협을 피해 애굽으로 가셨다가 헤롯이 죽은 것을 아신 후에는 다시 애굽으로부터 언약 기업의 땅으로 무사히 돌아오세요. 예수님도 살아 돌아오십니다. 그런데 아직은 라헬의 슬픔과 통곡이 참 기쁨과 찬송으로 바뀌게 되는 사건은 아니었어요. 그것은 그 시작을 알리는 사건에 불과했다는 거죠. 라헬이 자기 자식을 잃고 가장 슬퍼하고 통곡해야 할 때가 아직 남아있었습니다. 참 이스라엘이요. 모든 하나님 백성들의 언약 대표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시는 사건. 한 점 죄도 없으시고 온전히 거룩하고 의로우신 성자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며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남아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라헬이 라마에서 가장 슬퍼하고 통곡해야 할 현실이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가장 슬퍼하고 통곡해야 할 현실이 거기 있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슬픔과 통곡의 현실이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는 동안 있었지만 그것들은 다 실제로 우리가 정말로 통곡하고 슬퍼야 할 현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그래. 우리 죄인들의 모든 죄의 싹스를 치르고 죽어서 영원한 지옥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보다 더 슬퍼하고 통곡할 현실이 있을까요? 그것이 우리가 가장 애통하고 통곡해야 할 가장 비참한 현실이었습니다. 잠시 있다가 지나가는 슬픔과 통곡의 현실이 아니라 영원토록 무한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아래서 살아가는 지옥불의 형벌 속에 살아가는 가장 슬퍼하고 통곡해야 할 현실이 남아있다는 거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하는 그 무한한 하나님 진노의 심판을 하나님의 참 아들, 라엘의 참 아들이 대신 담당하고 피 흘려 죽으시며 우리가 받을 형벌을 가져가신 사건입니다. 거기에서 라엘은 가장 슬퍼하고 통곡해야 하는, 거기에서 저와 여러분도 가장 슬퍼하고 통곡해야 되는 그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가장 큰 슬픔과 통곡의 십자가 사건에도 소망의 약속이 숨겨져 있었다는 거죠. 그 아들께서 다시 돌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죽기까지 하나님을 순종하시며 모든 구원을 성취하신 그 아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영원한 기업의 땅 천국으로 먼저 돌아오게 하세요. 예레미야가 먼저 그 회복을 경험했듯이 예수님도 모든 언약 백성들의 대표가 되시어 그 회복을 가장 먼저 경험하십니다. 그때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구원하셔서 예수님께 속하게 하신 모든 하나님 백성들도 죄와 사망과 심판에서 건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고 천국 생명과 축복을 누리는 삶으로 영원토록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이 부활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라헬의 슬픔과 통곡을 영원한 천국의 기쁨과 찬송으로 회복시켜 주시며 라헬을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이 라헬의 참 위로이셨습니다. 라헬의 기쁨과 찬송은 예수님으로 인해 완전히 회복되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우리 모든 죄인들의 인생도 예수님이 참 위로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슬픔과 통곡을 참 찬송과 기쁨으로 바꿔주신 우리 예수님.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주시며 저와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이보다 더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해야 할 현실이 있을까요? 이 예수님을 얻고도 우리가 여전히 나는 슬퍼하고 통곡해야 되는 자들이라 고백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얻은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항상 기뻐하고 찬송하고 감사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슬픔과 통곡을 영원한 기쁨으로 바꿔주셨어요. 우리가 왜 기뻐하고 찬송하며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해야 되는지 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자기의 피로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셨고 자신의 의로 우리들을 아름답게 옷 입혀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옥 심판으로 가야 했던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로 다시 살아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영원한 슬픔과 통곡의 현실을 천국의 기쁨과 찬송으로 바꿔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제 어떤 세상의 비참한 현실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항상 찬송하고 항상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 되게 하셨어요. 바로 이 복음의 진리를 야곱의 아내였던 라헬의 삶을 통해 먼저 보여주시는 겁니다. 구원 역사 속에서 나오는 모든 인물들, 예수님과 예수님이 이루시는 천국 구원의 은혜를 증거하고 있다는 것. 너무 놀랍지 않나요? 그것도 훌륭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속이고 사기치던 야곱. 오늘 본문에서 언니 레아와 한 남편을 두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는 그 한심하고 부족한 라헬의 삶을 통해 그리고 다음 주일에 보게 될 레아의 삶을 통해서도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형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소망 없는 죄인들, 그리고 그 죄인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 통해 예수님과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복음의 은혜를 증거하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의 아들 야곱만 아니라 야곱을 위해 예비하신 아내들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증거하시고 복음을 증거하게 하신 놀라운 축복을 주세요. 야곱의 아내들은 야곱에게 속하게 됨으로 이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라헬만 아니라 레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신부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도 예수님께 속하여 있기 때문에 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과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보잘것없고 한심하고 소망없는 죄인들이지만 예수님께 속하게 하신 그 은혜 때문에 끝까지 예수님과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삶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 속하여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예수님 증거하는 삶으로 인도해 가시다가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은혜의 부르심을 따라 더욱 복음 안에서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욱 예수님 증거하고 천국 복음 증거하는 열망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슬퍼하고 애통해야 할 현실을 가지고 오셨나요? 지금 여러분의 삶, 이전을 바라볼 때, 앞으로를 바라볼 때 지금의 삶도 슬퍼하고 애통해야 할 현실로 가득 차 있나요? 그것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 지금 내 삶이 아무리 낮아지고 비참하다 느껴질지라도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바라보시며 늘 기쁨과 찬송과 감사로 회복되어 살아가시는 우리 온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라헬의 삶을 통해 우리 삶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라헬의 그 슬픔과 통곡의 인생이 어떻게 기쁨과 찬송의 인생으로 바뀌게 해주셨는지 우리 예수님을 주시며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수님을 얻음으로 영원한 지옥의 슬픔과 통곡에서 해방되어 또한 영원한 천국의 기쁨과 찬송과 감사로 살아가게 하신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더욱 기쁨과 찬송으로 하나님을 끝까지 예배하며 살아가는 은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434장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겠습니다.